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만일 우리 주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면 이미 뿌린 것과 해친 것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논의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노예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무디는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믿는 이는 잘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은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섬길 시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동일한 원칙이 주님을 믿도록 사람을 설득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믿으라고 요청합니다.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라는 말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장사하는 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는 것은 두세 명이나 심지어 단 한 명과 교통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의 은사를 매장하여 적어도 단 한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은사를 받았으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려고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거나 단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거나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일의 성공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돕지 않았다면 애석한 일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세 번째 노예는 두 가지 벌, 달란트를 빼앗기는 것과 내어 쫓기는 것을 받았습니다. 충성된 노예들은 두 가지 보상, 기쁨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굳은 사람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한 달란트도 남겨놓지 않고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원칙입니다. 있는, 없는은 오늘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있는 자는 장래의 증가와 심지어 풍성을 체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나아가 심지어 더 많은 일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에서는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는 그가 가진 은사를 빼앗길 것입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것은 세 번째 노예에게 주어진 두 번째 벌입니다. 바깥 어두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깥 어두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것을 언제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강림하시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기 위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깥 어두움은 공중의 바깥 부분을 가리킵니다. 신약은 결코 지옥이 바깥 어둠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는 어두움이었고 오히려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려오심을 언급하는 시편 18편 9절부터 11절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주님이 내려오실 때 그분 주위에는 어두움이 있을 것이며 안에는 영광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슬피 울면은 그 노예가 한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할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함을 가리킵니다. 이를 갈음은 특별히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손실에 대해서 통탄함을 가리킵니다. 그는 불의 형벌을 통과하지는 않을 것이나 권위와 기쁨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호 관련된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피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비록 이런 관계를 다루는 명백한 구절은 없지만 그것은 우리 생활과 체험에서 발생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셋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피와 십자가는 과거의 일인 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장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피는 심판대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피와 십자가를 지나쳐버리는 자, 즉 피와 십자가에 의해 처리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지나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지나쳐버린다면 그는 적어도 피를 통과해야 합니다.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강을 갖기 위하여 피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피는 객관적인 것으로 씻음과 구속과 속죄를 위한 것인 반면 십자가는 주관적인 것으로 죄와 옛사람과 세상과 옛창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두 편,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줍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깨뜨렸다면 피만으로 깨끗이 씻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피는 죄들을 처리하고 십자가는 죄의 능력을 처리하는데 죄의 능력은 결코 씻어질 수 없습니다. 피는 죄들을 사할 수 있으나 죄들을 다시 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혼, 세상, 육체 모두가 십자가의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피는 사함을 가져오지만 십자가는 구출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피 아래를 지날 때와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만 심판대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한담, 우리의 의도, 우리의 일, 우리가 하지 않은 채 남겨둔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이 되어버린 실패는 피 아래 두어야 합니다. 비록 심판대 앞에서의 빛이 강하지만 피 아래 있는 죄들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담하는 열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며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판대는 심판할 일들을 찾기 위해 십자가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피에 의해 씻김을 받은 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들과 염소들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방인과 관련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세 범주의 사람들, 즉 유대인들, 교회,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24장과 25장에서 유대인들과 교회는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세 이방인들에 관한 예언을 기술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비유에 대하여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에 있을 미래의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심판은 말세에 있을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가리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한 심판은 그들이 살았든 죽었든 관계없이 유대인들과 교회와 이방인들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주장하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교회에 대한 심판과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을 뚜렷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심판대에서만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죽은 후 또는 미래의 어떤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는 구원을 단지 기대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만일 참으로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현재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32절에 있는 모든 민족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나 모든 민족의 이방인들이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을 자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4장 15절, 6장 32절, 10장 5절, 18절, 12장 18절, 20장 19절, 2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15장 11절과 사도행전 15장 17절도 보십시오. 심판의 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천년왕국 이전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는 백보좌에서의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류에 대한 단 한 번의 심판이 있을 수 없으니 확실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장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두 보좌, 즉 아들의 보좌와 아버지의 보좌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장래에 그분은 그분 자신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그분 자신의 보좌, 즉 왕국의 보좌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땅 위에 있습니다. 32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땅 위에 있지 않고 공중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들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나라들의 경계는 땅 위에만 존재합니다. 만일 심판이 이 땅에서 있지 않으면 심판받을 자들은 들림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들림받은 자들의 일부분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이며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경우에 부활이 있는데 이것들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염소들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첫 번째 부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아직도 불못으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41절에 있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이란 말은 이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비되는 아직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 백보좌에서의 심판이라면 사탄은 이미 오래전에 불못으로 던져졌을 것입니다. 인자는 왕국에서의 주님의 이름입니다. 천년 후에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예언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일치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다른 곳에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교회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을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인 모든 민족 사람들이 교회 내의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며 주님을 모릅니다. 이 심판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나 믿음에 따른 것이 아닐 것이며 그들의 행위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 이전에 선택되었으나 그들은 창세로부터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들이 작은 형제 하나를 섬겼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주님을 위하여 작은 형제를 섬깁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악한 노예는 알고 있으며 심지어 게으른 노예들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은 교회가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판은 땅 위에서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중에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첫째 부활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한 장소에 놓여질 수 없습니다. 작은 형제가 누구이든 그는 양들 및 염소들과는 다름에 틀림없습니다. 작은 형제는 주님의 믿느니, 즉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유대인 사이의 형제관계는 이미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양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양들과 염소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나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은 형제를 잘 접대한 것에 의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은신처를 제공하고 약을 주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 등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면 그 작은 형제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옥에 있는 동안에는 이런 선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들과 염소들의 비유는 네 개의 주요 단락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양들과 염소들을 모음, 양들과의 대화, 염소들과의 대화, 결론. 첫째 단락, 양들과 염소들을 모음.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5장에 있는 주님의 이름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은 처녀들과 관계가 있으며 주님은 그분의 노예들과 관계 있으며 인자는 이방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묘사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31절부터 46절은 비유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무엇 같으니 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은 실제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자가 사용됩니다. 이 이름은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주시는 것은 교회와의 관계를 가리키지만 인자가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인자는 왕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주님은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 먼저 세상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왕국에서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왕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시민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없다면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신성한 인격의 영광, 그분의 도덕성의 영광, 그분의 인성의 영광,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영광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사람들이 그분께 드린 찬양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영광에 도달하셨습니다.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입니다. 여기서의 영광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왕국의 영광에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장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언급된 장면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심판 후 즉시 여기에서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은 그분의 입의 검으로 이미 주님에 의하여 죽음당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 오늘날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것이 영광의 보좌, 거룩의 보좌, 당면한 심판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영광은 거룩에 이르게 되고 거룩은 의에 이르게 되며 의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보좌는 땅 위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날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분명합니다. 다윗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바로 다윗의 보좌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첫 번째 영광은 그분이 오실 때 시작되는 반면 두 번째 영광은 영속적입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으고는 소환하고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하여 두 가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따른 무리들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입에 있는 검에 의해 죽임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른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은 미가 4장 11절부터 13절, 스바냐 3장 8절, 스가랴 12장 9절, 계시록 16장 14절 19절, 요엘 3장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동할 것이며 그런 다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는 31절부터 46절 안에 있는 조그마한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양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믿는 이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17절부터 19절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20절부터 22절은 다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3절에서 온 땅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른 양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나 지옥에서 분별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분별은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먼저 분별이 있고 다음에 심판이 옵니다. 먼저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집행됩니다. 이 심판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으며 본성에 근거합니다. 양들은 본성적으로 양들이며 염소들은 본성적으로 염소들입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은 영광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영화롭게 되신 후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 양들과의 대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은 이방인들의 왕이시며 교회에게는 머리와 신랑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방인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방인들의 왕이 되실 때 이방인들의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나라들 중에서 초라하나 유대인들이 일으켜지고 이방인들이 그들에 의해 정복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 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외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들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명백히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복받을. 이것은 땅 위에서의 복입니다. 교회를 위한 복은 하늘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땅 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31절에는 천국은 마치 과 같으니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미래의 천국에는 세 가지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왕국.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준 원래의 축복입니다. 사람의 타락 후 그와 같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창세로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에 의해 상할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날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국, 그 영토는 나일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른 가나안 땅입니다. 비록 그 영토가 가나안 땅이지만 그 주권은 왕국을 넘어서 미칩니다. 창세기 17장 16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와 사사기 60장 12절 신명기 15장 6절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정복될 것이다를 비교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기 위하여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이 영적인 영역에 있는 왕국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후사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왕국은 첫 번째 종류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 왕국 안에서는 뱀과 사자가 더 이상 해하지 않습니다. 35절부터 36절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게 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과 염소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양들이 왕국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먹을 것을 주었거나 접대를 하였거나 옷을 제공하였거나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심방하였거나 그와 유사한 선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판대에서 믿는 이들은 그들의 충성됨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짐승을 섬겼는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백보좌에서 생명책과 두루마리 책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술된 이방인들은 일반적인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이 주님을 대우한 방법, 즉 그들이 주님의 작은 형제들을 대우한 방법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작은 형제들을 잘 대우한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7절에서 40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형제 중에 막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는 세 종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육신의 형제들, 믿는 이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언급된 작은 형제들은 유대인들과 육신의 형제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러한 관계들을 분명히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된 형제들 중에 막내는 환난을 통과한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형제들 중에 막내라 불리옵니까? 그들은 부활 후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처럼 불립니다. 작은 형제들은 매우 축복받는 자입니다. 베냐민은 두 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작은 형제들과 하나이십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했을 때 그가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다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먼저 끌어올려질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들, 즉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환난을 통과할 것이며 각처에서 핍박받을 것입니다. 양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영원한 복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가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은 그들을 잘 대우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대환난 동안에 행해질 것이며 평상시에 행해지는 행위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심판은 몸을 입고 한 그들의 행위에 근거할 것이며 그들의 영에 관련된 일에 따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의인들은 놀랍니다. 주님은 그들이 놀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한 행위가 주님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를 잘 대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주님이 주님이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환난 후에 그들은 그들이 찌른 분을 모두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락, 염소들과의 대화. 41절부터 45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악한 자들은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잘 대우하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하여 벌을 받습니다. 환난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잘 대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그들의 선한 행위로 인하여 보상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 결론.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악인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물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구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며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는 반면 여기에 의인들은 영생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하나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며 다른 하나는 왕국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왕국을 아담에게 주셨던 반면에 아버지는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택하신 자들을 그분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41절에 있는 저주를 받은은 하나님에게 의해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인들을 의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그들 자신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영벌은 영생과 대비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아담의 입장으로 회복됩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이 의로 인하여 땅을 상속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사실은 비록 믿는 이들이 대환난을 통과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실 것이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를 다룰 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그가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그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믿는 이들과 하나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